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 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종 제21주간 월요일인 오늘은 광양본당 성종명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뭍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좌와 그 위에 앉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혹시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심한 꾸중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오늘 복음에서만 세 번이나 불행하여라 라는 경고와 두 번의 위선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는 당시 누구보다 엄격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해 계명을 철저히 지켰고 십일조를 바치며 단식을 하고 기도 생활도 충실히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모범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느님을 위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구원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이들까지 막아버리는 모습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이 맹세에 집착하며 본질을 왜곡하는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금으로 장식된 성전은 중시하면서 정작 성전 그 자체의 거룩함은 소홀히 하고 제단 위에 예물은 중하게 여기면서 제단이 상징하는 하느님의 현존은 잊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치에 얽매여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놓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더 중요했습니다. 종교인은 행세를 하지만 신앙인은 살아냅니다. 종교인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분되지만 신앙인은 그 믿음을 실제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로 드러납니다. 주일 미사만 드리고 기도만 입으로 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믿음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혹시라도 하느님의 뜻보다 내 기준과 체면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이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봉사는 하지만 불평과 비교로 흐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헌금은 하지만 나누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자비, 겸손과 진실로 채워진 알맹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겉모습만 갖춘 종교인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삶으로 증거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불행하여라 가 아니라 행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느님 사랑을 닮아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불편한 사람에게 먼저 내미는 손길이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부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쓰여진 성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고 해석해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서를 성령 안에서 읽는 것을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데 대개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고 온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읽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성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생활이 빛이 되는 성서 구절을 뽑아 오늘의 성서 말씀 또는 한 주간의 성서 말씀으로 정하여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1분 교리입니다.
사랑하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사랑하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간들의 출판사에서 펴낸 이윤학 시인의 책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에서 해바라기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멘트 담장 아래 심은 해바라기가 웃자라 작은 꽃판을 달았다. 김포에서 컨테이너를 놓고 텃밭을 일구는 친구에게 얻어온 씨앗을 땅심이 좋은 가평의 전원주택 양지바른 정원 둘레에 파종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키가 크고 꽃판의 지름도 30cm에 이르렀다. 우락부락한 굵은 대를 보면 이게 해바라기야 나무야 하는 사람들 표정을 알 수 있었다. 심지어는 심어놓고 방치하다시피 한 해바라기의 발육 상태에 때때로 나도 놀라곤 했다. 집 바로 아래 대형 펜션이 들어서고 더는 참고 살 수 없다 체념하고 말았다. 새벽부터 세 개의 풀장에서 들려오는 괴성과 웃고 떠드는 소리, 음주 가무를 하는 소리, 깨부수고 싸우는 소리, 놀이기구를 타는 소리, 족구장의 함성, 울타리와 대문이 없는 집으로 들어오는 무단 주거 침입자들까지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밤낮 없이 고분당하면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았다. 누가 이런 환경의 집을 사려고 할까 싶었지만 다행히 펜션 주인이 매입해 주었다. 처음 내 명의로 된 집을 마련하고 피석이 깔린 정원에 잔디를 심고 주차장 겸 작업실로 사용할 2층짜리 목조 건물을 짓고 텃밭과 화단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화목 난로를 설치하고 2층을 카페 분위기로 바꾸는데 꼬박 3년이 걸렸다. 이제야 좀 살만하게 꾸며놓았다 싶었는데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었다. 이곳에서 지낸 3년 동안의 추억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었다. 대학 들어간 딸아이와 같이 살아온 집이어서 더더욱 그러했다. 아침잠이 많은 아이를 깨워 밥을 먹여 청평역까지 데려다 준 시간. 가까스로 기차를 놓친 날이면 서울 학교까지 데려다 준 시간. 늦은 밤 서울에서 돌아오면서 잠든 아이의 얼굴을 룸미러로 바라본 시간. 집에 도착해 아이를 깨워 바라본 하늘의 별은 똘망똘망 어디로 도망간 게 아니었다. 아이가 차버린 해바라기 그림 혼니부를 덮어주려고 까치발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는 목재 계단에 발을 디뎠다. 어디에도 태양은 없었고 해바라기 그림만 널려 있었다. 아이는 간섭하는 엄마와 싸우고 나와 연락을 끊고 살았다. 네가 먼저 연락해봐. 잊을만 하면 웃으며 말했는데 생일이 되어 엄마를 만나고 돌아왔다. 아이가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들고 와 넌지시 말했다. 3년 만에 엄마 만나 이상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곡을 불렀다. 그리고는 아이의 코에 생크림을 발라주었다.
가 이전에 있었던 곡이죠. 이태리 밀라노를 중심으로 발전한 암브로시오 성가에 있는 그래도 신앙 고백을 스콜라 간토룸 콜로니에 시스가 연주하겠습니다. 성가였습니다. 그레고리오 성가 이전부터 있었던 이태리 밀라노를 중심으로 발전한 성가가 바로 이 암브로시오 성가인데요. 이 성가에 있는 신앙고백 그레도를 스콜라 간토론 콜로니엔시스가 연주하였습니다. 성음악 산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청년희년 2025 기념미사 직후 3종 기도를 마치고 오는 2027년
세계 청년 대회가 8월 3일부터 8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2년 전 리스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하신 초청을 다시 전한다며 전 세계 젊은이들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함께 서울에서 세계 청년 대회를 거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황청은 2023년 리스본 대회에서 2027년 서울 대회로 이어지는 상징적 여정을 통해 지역 차원의 행사와 이번 청년 희년을 잇는 후속 과정들이 전 세계 청년들을 하나로 묶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케빈 페렐 추기경은 분열과 전쟁으로 갈라진 세상에서 평화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젊은이들의 몫이라며 이번 서울대회의 주제인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따라 모든 청년 양성자, 사무국, 주교들이 함께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페렐 추기경은 희년의 희망의 기쁨이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할 용기를 준다며 외로움과 가난을 치유하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평화의 증인이 되는 순례자가 되는 것은 젊은이들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의 최대 화산인 랑기토토 섬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미래에 있을 분화에 대비하는 과학적 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 연구진은 600년 전 마지막 분화로 형성된 굳어진 마그마가 여전히 따뜻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박사 과정에 있는 알루샤 루스피안이 주도하고 지구 물리학 부교수 밀라 아담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지하 전기 신호를 측정해 순환하는 물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이는 뜨거운 마그마가 물을 데우고 바닷물에서 들어온 차가운 물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열수계 현상은 일본의 이즈오시마 화산이나 이탈리아 스트롬볼리 화산에서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아담 교수는 마그마가 수백 년 동안 식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널리 알려졌지만 랑기토토가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는 점은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겉보기에는 숲으로 뒤덮인 안정된 지형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뜨거운 물과 지열 활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화의 징후가 아니며 다만 화산의 활동성이 과거 예상보다 높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하며 연구팀은 이러한 데이터가 분화 이후의 마그마 냉각 시간과 지역 생태계의 회복 과정을 모델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또한 미래 폭발의 영향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재정부양책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당 대표이자 오클랜드 상공회의소 회장 사이먼 브리지스는 정부가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이먼은 법인세 인하, 아시아, 관광객 및 유학생을 위한 비자 조건 완화 등이 오클랜드 경제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클랜드 시장 웨인 브라운도 숙박세를 제한하며 이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인하했으며 일부 위원들은 더 큰 폭의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기준금리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예상보다 빠른 인하폭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키위뱅크 수석 경제학자 제러드 커는 단순한 세금 인하가 해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부채를 늘려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투자 부족이 현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클랜드의 교통체증, 웰링턴의 낡은 상하수도 문제 등은 생산성을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혔습니다. 제러드 커는 크라이스트 처치를 긍정적 사례로 들며 도시 인프라와 주택 공급 개선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행복에 더 큰 기여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가자지구 기근이 공식 선포되더라도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엔이 지원하는 식량 안보기구가 처음으로 가자 지구에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언한 직후 나온 입장입니다. 호주는 9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뉴질랜드가 이를 따를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럭슨 총리는 각 국가가 독자적 절차를 밟고 있으며 뉴질랜드 역시 자체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행동과 정착촌 확장이 두 국가 해법을 무너뜨리려는 명확한 움직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병원의 94%가 파괴되거나 운영이 중단되고 가자지구의 90%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대규모 강제 이주와 기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이스라엘이 구호품과 인도적 지원을 보장해야 하며 유엔 및 중립 NGO들이 제약 없이 현장에 접근해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인질의 즉각적 석방을 요구해왔으며 국제사회가 6개월에서 9개월간 제한 없는 인도적 지원을 요구해왔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휴전과 상호체제 인정으로의 복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파리 협정상 기후 목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주요 외교 관계에 손상을 입고 국제사회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내부 경고가 비밀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RNZ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서 기밀로 분류된 문건 일부가 실수로 공개됐습니다. 해당 문건은 외교무역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 등 주요국의 기후행동을 축소할 빌미를 얻고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뉴질랜드가 파리협정의 이행을 축소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유럽 국가들이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가들도 기후대응을 외교의 핵심 사안으로 보고 있어 뉴질랜드의 신뢰가 흔들릴 경우 지역 내 영향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남겼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해외 감축 프로젝트에 즉각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뉴질랜드의 2030년 목표에 약 3분의 1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1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외 감축은 전기버스 전환, 석탄 발전소 폐쇄 등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국내 감축보다 비용이 적고 사회적 충격이 덜하다는 이유에서 제시됐습니다. 반면 해외 협력이 없을 경우 뉴질랜드는 1년 이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후변화위원회는 국내에서만 목표를 달성하려면 교통 전면 전기화, 산업 배출 제거, 농업 배출 절반 감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문건은 기후 연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경우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 시점에서 외교적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뉴질랜드 정치권에서는 기후 정책에 대한 내부 경고 문건이 공개돼 외교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이 당의 입장과 충돌하며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타마키 마카오라우 선거구에 출마한 노동당 후보 페이니 헤나레 의원은 최근 토론회에서 갱단 패치 착용 금지법을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페이니 의원은 이후에도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가족과 공동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여전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지도부는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대표는 해당 법은 유지될 것이라고 못 박았고 카멀 세플로니 부대표는 당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헤나레 의원이 실수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후 약속 이행 여부가 외교적 신뢰와 직결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여당 후보자의 돌발 발언까지 겹치며 노동당의 정책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테파티 마오리 측은 이번 논란이 마오리 목소리와 정당 목소리의 대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선거운동에서 이러한 구도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컨슈머 뉴질랜드에 따르면 PC폰드가 슈퍼마켓보다 저렴한 식료품 가격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부문의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컨슈머 뉴질랜드의 최고 경영자 존 더피는 PC폰드가 한동안 식료품 부문을 공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티 에잎도 식료품에 손을 댔습니다. 상업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식료품을 한 곳에서 일주일치 장을 보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피는 사람들이 PC폰드와 같은 사이트에서 다른 물건을 사면서 식료품을 같이 구매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곳에서 물건을 찾아야 하는 생활 행정에 쓸 시간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슈퍼마켓 장보기를 대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포매트릭스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올슨은 온라인 전용 소매 업체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PC폰드나 마이티 에이프 같은 사이트는 소비자들에게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매 업체가 해야 하는 것과 같은 브랜드 인지도를 쌓을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올슨은 어떤 경쟁이든 고무적인 일이지만 슈퍼마켓 부문에 진정한 경쟁자가 진입하는 데는 여전히 상당한 장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부 오클랜드 매장이 있는 코스트코조차도 근처 지역에만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많고 곳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올해와 지역은 오후부터 강하고 천둥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오후에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boys wants the girl.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 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바로 성모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모님에 대한 주제 성찰을 그 요한복음서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라는 그 짧은 본문을 통해서 성모님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들을 또 묵상 내용들을 좀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모님에 대한 저의 성찰을 나눈다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의 개인적인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들이 함께 공통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려고 그렇게 원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그 성모님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 대한 성찰을 좀 먼저 나눌까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어머니가 있죠. 그 어머니가 우리가 가진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공통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따라 우리가 만난 우리의 어머니가 다 같으실 수는 없겠죠. 어떤 어머니께서는 어머니라고 이름 붙일 만큼 그 고유한 특성과 귀함을 잘 가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안에 가진 그 생명을 품은 둥지 그리고 생명을 양육하는 존재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은 공통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출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가족하고 관련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따로 혼자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머니의 존재 양식이나 존재 목적은 바로 가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먹이기도 하고 자녀를 뒷받침하며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분쟁과 다툼들을 조율하고 또는 그 가운데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실수들을 되갚고 덮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특성, 어머니의 속성을 좀 하나씩 하나씩 이름 붙여보자면 먼저 어머니를 생명을 있게 하는 둥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머니를 가지지는 않았죠. 다른 형태로 탄생하는 생명체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생명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고 누군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존재가 이 어머니로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있고 싶다고 해서 또는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한 일들의 결과로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있게 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생명이 혼자의 힘으로 온전히 커지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존재를 통해 양육되어야만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사람들의 생명이 그러하죠. 우리 인간들은 혼자서 삶을 영위할 수 없고 갓난 아기 때는 우리들이 잘 알지만 너무나 취약하기까지 합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삶을 양육할 수 없겠죠. 이 맥락 안에서 이 어머니라고 부를 때 이 단어가 가진 의미 속엔 논리적으로 결론 맺어진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따라간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서 의미를 드러내는 이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이성적이고 생각과 사고에 따라서 결론 맺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가 나의 감정을 뒷받침해주고 나의 정서를 뒷받침해주며 온전히 희생해주는 그런 속성을 가진 논리와 이성을 넘어선 근본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특별한 존재가 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은 생명체 전체가 그리고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에 의해 마치 출산되는 것처럼 또 어머니에 의해 성장되고 양육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또한 창조되었다는 것, 비롯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존재는 하느님의 존재,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존재를 엿보게 합니다. 하느님의 창조가 어머니와 닮아 있겠구나. 우리를 잊게 하고 단순히 잊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뒷받침해주며 성장시키는 분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찰을 토대로 성모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넓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 안에서 성모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들이 각자가 성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감상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모님만큼 수많은 오해와 또 왜곡도 있었던 존재가 교회 안에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교회의 초창기 때부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셨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이시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회에서 공경할 수 있도록 허락한 그 성모님의 여러 발현 사건들 또한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원칙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해보자면 우리들의 신앙에 필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채워졌거든요. 하느님에 의해 비롯되었고 하느님의 사랑이 육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고 그 육화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부활로서 드러났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모님의 존재가 우리의 신앙에 전혀 보탬이 되지도 않고 필요 없으신가라고 생각해 봤을 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인도하는 그 성모님께서 발현하시고 또 인류 역사 안에서 동반하셨던 그 사건들을 우리는 굳이 따라가면서 찾아내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에 전혀 지장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더 편하게 이끌어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더 편하게 성모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체험도 있거든요. 성모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고 혼자서 제 인생의 파도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찰해보고 고민해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때 저의 이성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보고 성찰해보았지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비의 영역이 나의 이성만으로는 도저히 어떤 대답도 얻어질 수 없다라는 그 사랑의 하느님,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사랑이신 하느님에 대해서는 도저히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마지막 선을 넘겨주신 분이 그 성모님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모님에 대한 공경, 그 사랑의 마음이 이성으로서 따라잡을 수 없는 그 마지막 선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온전히 다 완결되었지만 저는 저의 신앙 안에서 성모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성모님께서 여성이시라 더 어머니처럼 나를 돌봐주신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다만 이성으로 말할 수도 없고 결론 내릴 수 없고 저의 사고로 따라잡을 수 없지만 제가 무언가를 청하고 바라고 또는 제가 청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무언가를 성모님께서 저를 위해 대신 전구해 주신다는 그러한 굳건한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성모님의 역할이 저에게는 저의 신앙 안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성모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공경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나의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감각적인 무언가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쪽으로 성모님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소비하지 마시고 성모님께서 가지신 그 특성, 어머니가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 귀한 속성을 이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 신앙 안에서 싹틔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한복음서의 그 십자가 밑에 요한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와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볼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엘리사벳과 성모님의 만남을 다룬 성경 본문을 읽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월 15일에 지내는 그 성모님의 몽소 승천에 해당하는 그 승천의 의미가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떻게 소화될 수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먼저 요한복음서의 이야기를 해보죠. 요한복음서 개간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다른 공관복음서라고 묶이는 세 개의 복음서와 다른 고유한 전승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전혀 다른 맥락의 전승을 전해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한 복음서를 그 집필하고 편집한 그 저자의 신학적 관점과 그가 속했던 공동체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 전통 안에서 요한 복음서를 그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독수리이거든요. 그 독수리처럼 마치 하늘 위에 높이 떠서 관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공생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숨겨진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공간 복음서와 다른 요한 복음서의 독특한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 복음서가 다른 공간 복음서와 다른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요한 복음서가 함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곡해하고 왜곡했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요한 복음서가 탄생한 공동체를 좀 추정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 생각해 보자면 보다 더 폐쇄적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수도자적 분위기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거기에서부터 요한복음서가 탄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서 주로 생각하는 공동체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 표징들을 요한복음서에서 반복해서 드러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빛이라던가 물이라던가 뭐 이런 표현들, 생명이라던가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을 이용해서 요한복음서는 예수님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만 고유하게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고유한 전승을 루카복음서와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사람들은 여러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예수님 사건을 보다 잘 깊이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의 복음서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이 정도로 간단하게 요한복음서의 개관을 말씀드리고 자세하고 더 깊은 내용은 그 기회가 될 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죠. 요한복음서의 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한 번만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차례 가시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예수님의 동선하고 맞닿아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성전을 한 번만 갔을 리는 만무하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성전에 방문하시면서 또한 독특한 그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사랑받는 제자가 또한 요한복음서에서는 주요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볼 그 성경 요한복음서의 내용과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읽어보면 25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라고 요한복음서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에 대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요한복음서가 탄생한 공동체가 이 제자의 권위를 아주 깊이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교회 전승 안에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는 알아보죠. 교회 초창기부터 성모님에 대한 특별한 위치가 이렇게 25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을 대신해 그분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 성모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제자들과 함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서가 탄생한 그 공동체 안에서 성모님의 위치가 그러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 십자가 밑에 사도 요한과 성모님의 관계를 통해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 성모님에 대한 성찰을 좀 이어가 보죠. 무엇보다 이 어머니의 역할, 서두에 말씀드렸던 가족들 안에서 그들을 끈끈하게 친교맺도록 이끌어주는 어머니에 대한 역할로서 성모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선물하신 것이거든요. 그 말은 교회 공동체에 당신의 어머니를 친교를 맺도록 그 역할을 하시도록 어머니로서 선사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친형제들과 그러한 것처럼 같은 하느님의 자녀이지만 나와 너무나 다른 너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름 때문에 참 많이 힘이 들거든요. 나의 생각과 다른 너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친교 맺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의 말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이 어려움이나 고통은 아예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와 나의 다름은 우리 사이를 서로 갈라놓고 그 틈을 계속해서 벌리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두려움은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쟁 앞에서, 다름 앞에서 나의 두려움은 더욱 커지는 것 같기도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 19장에 이 십자가 밑에 그 제자와 어머니,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왜 그 제자에게 그 어머니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가족들 사이에 어머니가 그러하신 것처럼 성모님께서 그 공허한 틈을, 다름을 메꿔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와 너가 다른 그 다름 속에, 그 틈 속에, 그 공허함 속에 사랑이 자리 잡도록 어머니를 선사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가족이 되도록 이끄시는 거거든요. 나와 다른 너로서 같이 모여있지만 공동체로서 집단으로서만 있었던 우리가 어머니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사됨으로써 공동체에서 우리는 가족으로 변화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이끌어주실 것은 그 서로 간에 주고받을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성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지향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보게 된 그 사랑이 단순한 이상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와 너가 서로 독립되어 있고 서로를 침범하지 않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살찌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모님을 우리들에게 선사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은 자주 이기심으로 꽤나 자주 바뀌는데 우리를 내어놓는 사랑이 되도록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도록 요한복음서를 통해 성모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여인이시여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이 참 우리의 성찰을 더욱 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인이시여라고 불렀는지 우리는 모르죠. 다만 이 여인이시여라는 말이 처음의 기적, 카나에서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던 그 기적과 관련된 호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의 어머니를 여인이시여라고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아듣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 표현을 통해 그리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보아 성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성, 어머니로서의 속성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고자 한 것은 아닌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양육하고 창조하는 둥지로서의 어머니를 여기서부터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함께 성찰해 볼 성경 본문이 있는데 읽지는 않겠지만 바로 엘리사벳과 성모님의 만남 부분입니다. 엘리사벳은 세례자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고 성모님은 처녀의 몸으로 아주 큰 섭리에 의해 자신이 이해 못할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두렵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누가복음서는 전해줍니다. 이 두 여인의 만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신앙의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는 세례자 요한은 바로 구약의 문을 닫는 인물이겠죠. 하느님과 지켜야 할 계약을 통해 하느님과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를 드러내는 인물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인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구약의 문이 닫히고 새롭게 시작될 계약의 문을 계약을 상징하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엘리사벳은 구약의 문을 닫고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 자신의 온 생애를 거쳐서 한 아기를 늦게서야 잉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여인 성모님은 그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현인들 그리고 많은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인류가 기다려온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고 극적으로 두 분이 만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는 이 만남을 전해줌으로 인해 그 두 여인이 품고 있는 그 믿음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 배경과 같은 맥락이겠죠.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의 그 인사말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성경 본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축복의 말을 건네고 있어요. 이 말이 전 인류, 전 생명체를 대표해서 성모님께 들리고 있는 말이라고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모님께서 성모님이 되실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다름 아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 같아요. 메시아를 잉태하신 분께서 그 뱃속에 계시는 메시아와 함께 모든 인류의 기다림을 맞이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모든 인류가 담고 있는 고통과 슬픔, 고뇌를 온전히 받아 안아서 그 희망과 갈망, 환희를 받아 안아 하느님의 육화를 기다려왔고 찬미하고 있다고 엘리사벳은 대표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 안에서 이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 성모님의 믿음이 메시아를 향한 문을 열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성모님을 바라보는, 성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바래야 할 그 지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조그만 시골의 한 처녀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받아들이는 겸손으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다라고 전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뜨고 권세 있는 자들을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던 그 높이시고 있는 그 하느님에 대한 그 성모님의 화답이 다름 아닌 성모님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느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또 우리들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들이 할 믿음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범으로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나의 지위와 내가 바라는 것이 한없이 올라가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가지고 마치 하느님인 것처럼 거들먹거리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보잘것없는 이로 머물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도록 성모님이 먼저 우리의 지향을 담아 엘리사벳과 함께 주고받는 말을 통해 드러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를 향한 찬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성모님께서 하신 이 노래가 하느님의 계획 안에 처음에 그 응답처럼 똑같이 하느님의 계획 안에 당신 자신을 겸손하게 두는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쳐야 할 찬미이기도 하고 우리가 바칠 찬미를 미리 앞서서 예비하시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 겸손 그리고 믿음이라는 속성을 루카복음서에 엘리사벳과 만나는 성모님은 드러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우리 교회는 성모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지만 이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인류의 어머니라는 고백이겠죠. 그리고 인류가 지향하고 인류가 담고 있는 믿음의 모범으로 계신다라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드러내는 거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바치지 못하는 기도를 그래서 어머니로서 성모님은 바치시는 것이겠고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 지향을 성모님께서는 알아내셔서 바치고 계시는 거겠습니다. 이 성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나자렛의 조그만 가정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고 이렇게 우리가 본 루카복음서에 주고받는 찬미가 우리 교회가 따라갈 수 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범과 길, 여정이 돼주는 것 같아요. 성모님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기쁨을 가능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두 번째까지 루카복음서 1장에 그 엘리사벳과 성모님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끝으로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몽소 승천, 성모님의 승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성모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믿음으로 스스로 승천하신 것은 당연히 아니죠. 몽소 승천이라고 하는 옛말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느님께 주님께서 이끄신 승천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성모님의 승천은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 신앙의 전승 안에 있었던 내용이 우리의 믿음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모님의 승천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개인적으로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지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요. 먼저 성모님의 승천은 창조의 신비를 자세히 알려주는 징표인 것 같습니다. 창조의 때, 우주가 창조되던 때, 그리고 그 한 시점이 아니라 계속되는 창조 안에서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시며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 세계를 당신의 이름으로 질서 지어주셨던 그 분리가 성모님의 승천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으로서 내려오셨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서 승천하셨지만 성모님께서 예수님에 의해 승천되었다라는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피조물도 건너갈 수 없었던 그 깊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그 심연을 창조 때 질서 주어주셨던 그 질서를 그 관계를 성모님께서 먼저 넘어가셨다 그것을 메우셨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름 아닌 창조의 의미를 밝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피조물이 육화 때 그래야 했던 것처럼 성모님의 승천으로 이제 다시 함께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성모님의 승천의 의미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육화의 의미를 더욱 밝히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 의해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던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뛰어넘으셔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렇게 시작된 육화가 성모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의 맨 앞에 쓰셔서 하느님 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완성되며 이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만드신 피조물이 되셨고 그 피조물을 당신 곁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육화의 연속이라고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모님께서 하늘로 이끌려지셨다라는 우리의 신앙은 나의 생명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피와 살을 지니신 분이 하느님에 의해 이끌려졌다라는 것이 내가 놓인 이 일상, 이 일상의 기쁨과 슬픔, 무료함과 환희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성모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언젠가는 주님께 다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래서 성모님의 그 하늘로 불러 올려지심, 승천은 이 유한한 우리의 삶 이후를 생각하게 합니다. 죽음 너머를 희망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아드님께서 부활로서 그 문을 여셨고 완성하신 것처럼 성모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먼저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구체적으로 희망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냥 허무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삶을 취하시고 부활로서 그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게 성모님의 승천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성모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손을 잡고 당신의 아드님처럼 죽음을 건너 하느님 앞에 이끄실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성모님의 승천은 하느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증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의 역사 안에서 반복적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발현이라는 사건을 통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겠죠. 우리의 이성이 가서 닿을 수 없는 믿음의 영역에 사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모님을 사실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이 우리의 믿음에 동반하신다면 그 믿음의 길이 좀 더 편해지겠죠. 그래서 교회는 성모님을 공경하도록 우리에게 권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한 주 동안 행복한 한 주 되시고 성모님에 대한 저의 성찰을 통해 그 공경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더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1편 지휘자에게 다윗. 주님께 나 피신하는데 너희는 어찌 나에게 말하느냐.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보라,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매겨 마음 바른 이들을 어둠 속에서 쏘려 한다. 바탕까지 허물어지는데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궁전에 계시고 주님의 옥좌는 하늘에 있어 그분 눈은 살피시고 그분 눈동자는 사람들을 가려내신다. 주님께서는 의인도 악인도 가려내시고 그분의 얼은 폭행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그분께서 악인들 위에 불과 유황의 비를 그물처럼 내리시어 타는 듯한 바람이 그들 잔에 몫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의로우시어 의로운 일들을 사랑하시니 올곧은 이는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리라. 12편 지휘자에게 제8도로 시편 다윗. 주님, 구원을 베푸소서. 충실한 이는 없어지고 진실한 이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마다 제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간사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간사한 모든 입술과 허황된 것을 말하는 혀를 잘라버리시리라. 그들은 혀로 우리가 힘을 떨치고 입술이 우리에게 있는데 누가 우리의 주인이랴 하는구나. 가련한 이들에 대한 핍박과 가난한 이들의 신음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주님께서 이르신다. 그가 갈망하는 대로 나 그를 구원으로 이끌리라. 주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 흙 도가니 속에서 일곱 번이나 정제된 순은이어라. 주님, 당신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호하소서. 악인들이 사방으로 쏘다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야비함이 판을 칠지라도. 13편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주님, 언제까지 마냥 저를 잊고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시렵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제 영혼에, 번민을 제 마음에 날마다 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제 위에서 우쭐거려야 합니까? 살펴보소서, 저에게 대답하소서, 주 저의 하느님.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제 눈을 비추소서. 제 원수가 나 그자를 이겼다 하지 못하게 제가 흔들려 저의 적들이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저는 당신 자의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제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주님께 노래하오리다. 14편 지휘자에게 다윗.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느님은 없다 말하네. 모두 타락하여 악행을 일삼고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 살피신다. 그 누가 깨달음 있어 하느님을 찾는지 보시려고. 모두 빗나가 온통 썩어버려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나쁜 짓하는 모든 자들, 내 백성을 빵 먹듯 집어삼키는 저들, 주님을 부르지 않는 저들. 거기에서 그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니 하느님께서 의인의 무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가련한 이의 뜻을 너희가 수치스럽게 만들지만 주님께서 그의 피신처이시다. 아,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베풀어졌으면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운명을 되돌리실 때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라. 15편 시편 다윗. 주님, 누가 당신 천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지낼 수 있습니까?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으로 진실을 말하느니 혀로 비방하러 쏟아내지 않고 제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제 이웃에게 모욕을 주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손에 나는 맹세라도 그는 바꾸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놓지 않으며 무죄한 이에게 해되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네. 이를 실행하는 이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16편 믹탐 다윗.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합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이들과 위대한 이들에게 저의 온 마음이 쏠립니다. 다른 신들을 붙쫓는 자들의 고통이 크기에 저는 그 신들에게 피의 제사를 바치지 않으며 그 이름들을 제 입술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받을 몫이며 제가 마실 잔이신 주님, 당신께서 저의 제비를 쥐고 계십니다. 저의 차지로 좋은 땅 위에 측량줄 내려지니 저의 재산에 제 마음 흐뭇합니다. 저를 타일러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니 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일깨웁니다. 언제나 주님을 제 앞에 모시어 당신께서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그러기에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이 뛰놀며 제 육신마저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께서는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는 구렁을 아니 보게 하십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을 누리리이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파리 협정상 기후 목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 비밀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독립 기념일인 현지 시간 24일 러시아 각지에 대규모 무인기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청년 희년 2025 기념 미사 직후 3종 기도를 마치고 오는 2027년 세계 청년 대회가 8월 3일부터 8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2년 전 리스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하신 초청을 다시 전한다며 전 세계 젊은이들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함께 서울에서 세계 청년 대회를 거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황청은 2023년 리스본 대회에서 2027년 서울 대회로 이어지는 상징적 여정을 통해 지역 차원의 행사와 이번 청년 희년을 잇는 후속 과정들이 전 세계 청년들을 하나로 묶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케빈 페렐 추기경은 분열과 전쟁으로 갈라진 세상에서 평화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젊은이들의 몫이라며 이번 서울 대회의 주제인 요한복음 16장 33절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를 따라 모든 청년 양성자, 사무국, 주교들이 함께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페렐 추기경은 희년의 희망이 기쁨이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할 용기를 준다며 외로움과 가난을 치유하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평화의 증인이 되는 순례자가 되는 것은 젊은이들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파리 협정상 기후 목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주요 외교 관계에 손상을 입고 국제사회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내부 경고가 비밀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아렌제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정부 공개법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서 기밀로 분류된 문건 일부가 실수로 공개됐습니다. 해당 문건은 외교무역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 등 주요국의 기후행동을 축소할 빌미를 얻고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뉴질랜드가 파리협정의 이행을 축소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유럽 국가들이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태평양 도서 국가들도 기후 대응을 외교의 핵심 사안으로 보고 있어 뉴질랜드의 신뢰가 흔들릴 경우 지역 내 영향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남겼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해외 감축 프로젝트에 즉각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뉴질랜드의 2030년 목표의 약 3분의 1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1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외 감축은 전기버스 전환, 석탄 발전소 폐쇄 등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국내 감축보다 비용이 적고 사회적 충격이 덜하다는 이유에서 제시됐습니다. 반면 해외 협력이 없을 경우 뉴질랜드는 1년 이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후변화위원회는 국내에서만 목표를 달성하려면 교통 전면 전기화, 산업 배출 제거, 농업 배출 절반 감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문건은 기후연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경우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 시점에서 외교적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재정부양책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당 대표이자 오클랜드 상공회의소 회장 사이먼 브리지스는 정부가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이먼은 법인세 인하, 아시아 관광객 및 유학생을 위한 비자 조건 완화 등이 오클랜드 경제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클랜드 시장 웨인 브라운도 숙박세를 제한하며 이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인하했으며 일부 위원들은 더 큰 폭의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기준금리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예상보다 빠른 인하폭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키위뱅크 수석 경제학자 제러드 커는 단순한 세금 인하가 해법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부채를 늘려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투자 부족이 현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클랜드의 교통 체증, 웰링턴의 낡은 상하수도 문제 등은 생산성을 저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혔습니다. 제러드 커는 크라이스트 처치를 긍정적 사례로 들며 도시 인프라와 주택 공급 개선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행복에 더 큰 기여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클랜드의 최대 화산인 랑기토토섬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미래에 있을 분화에 대비하는 과학적 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 연구진은 600년 전 마지막 분화로 형성된 굳어진 마그마가 여전히 따뜻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박사 과정에 있는 알루샤 루스피안이 주도하고 지구 물리학 부교수 밀라 아담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지하 전기 신호를 측정해 순환하는 물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이는 뜨거운 마그마가 물을 데우고 바닷가에서 들어온 차가운 물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열수계 현상은 일본의 이즈오시마 화산이나 이탈리아 스트롬볼리 화산에서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아담 교수는 마그마가 수백 년 동안 식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널리 알려졌지만 랑기토토가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는 점은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화의 징후가 아니며 다만 화산의 활동성이 과거 예상보다 높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하며 연구팀은 이러한 데이터가 분화 이후의 마그마 냉각 시간과 지역 생태계의 회복 과정을 모델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또한 미래 폭발의 영향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가자지구 기근이 공식 선포되더라도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엔이 지원하는 식량 안보기구가 처음으로 가자지구에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언한 직후 나온 입장입니다. 호주는 9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뉴질랜드가 이를 따를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럭슨 총리는 각 국가가 독자적 절차를 밟고 있으며 뉴질랜드 역시 자체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행동과 정착촌 확장이 두 국가 해법을 무너뜨리려는 명확한 움직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병원의 94%가 파괴되거나 운영이 중단되고 가자지구의 90%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대규모 강제 이주와 기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이스라엘이 구호품과 인도적 지원을 보장해야 하며 유엔 및 중립 NGO를 제약 없이 현장에 접근해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인질의 즉각적 석방을 요구해왔으며 국제사회가 6개월에서 9개월간 제한 없는 인도적 지원을 요구해왔음에도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속한 휴정과 상호체제 인정으로의 복귀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치권에서는 기후정책에 대한 내부 경고 문건이 공개돼 외교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선거 후보자의 발언이 당의 입장과 충돌하며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타마키 마카오라우 선거구에 출마한 노동당 후보 페이니 헤나레 의원은 최근 토론회에서 갱단 패치 착용 금지법을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페이니 의원은 이후에도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가족과 공동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견해이며 여전히 갱단 패치 착용 금지법 폐지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지도부는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대표는 해당 법은 유지될 것이라고 못 박았고 카멀 세플로니 부대표는 당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헤나레 의원이 실수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후 약속 이행 여부가 외교적 신뢰와 직결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여당 후보자의 돌발 발언까지 겹치며 노동당의 정책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테파티 마오리 측은 이번 논란이 마오리 목소리와 정당 목소리의 대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선거운동에서 이러한 구도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PC폰드가 슈퍼마켓보다 저렴한 식료품 가격을 내세우고 있지만 뉴질랜드 식품시장의 경쟁 구도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PC폰드는 마일로 스낵바 6개 입을 4달러 49센트, 팀탐을 2달러 99센트, 귀리우유를 3달러 79센트, 와티스 통조림배를 2달러 59센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울워스에서 같은 제품을 살 때보다 최대 2달러 이상 저렴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 컨슈머 뉴질랜드의 존 더피 대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한 번에 모든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부 온라인 제품 할인만으로는 대체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분석기관 인포매트릭스의 브래드 올슨 대표 역시 PC폰드와 같은 온라인몰이 익숙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장보기 일부를 따로 배송받으려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며 다만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쟁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슈퍼마켓 시장에 진정한 도전자가 등장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웨스트 오클랜드에 매장을 둔 코스트코도 주변 지역 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배송 속도도 변수입니다. 올워스는 당일이나 이길 배송이 가능한 반면 PC폰드는 금요일 주문 시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의 키위세이버 제공업체 ANZ 자료에 따르면 적립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잔액을 비교한 결과 웰링턴 시민들이 평균 44,863달러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고 타라나키가 45,62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노스랜드와 기즈번은 각각 33,830달러와 33,673달러로 웰링턴보다 만 달러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ANZ 펀드 매니지먼트의 피오나 맥켄지 전무이사는 키위세이버 제도가 소득 불평등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평생 소득이 적을수록 결국 계좌에 쌓이는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지난해 가구 평균 소득은 웰링턴이 16만 2,400달러인 반면 노스랜드는 12만 3,900달러, 기즈번은 13만 3,200달러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켄지 이사는 키위세이버가 성별 임금 격차나 인종 간 소득 격차까지 증폭시키고 있으며 제도 도입은 18년을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이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근본적인 대화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독립기념일인 24일 현지 시간 러시아 각지의 대규모 무인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로이타, 리아노버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밤사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멀지 않은 러시아 쿠르스크 원자력발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아 불이 났습니다. 원전 측은 화재로 보조 변압기가 손상되고 3호 원자로의 가동 능력이 50% 감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상자는 없었고 화재도 진압됐으며 원전 부지와 주변 지역의 방사능 수치도 정상 범위 이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산하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성명에서 쿠르스크 원전 부근 방사선 수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모든 원자력 시설은 항상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알렉산드르 힌시 테인 쿠르스크 주지사 대행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모든 국제규약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날은 우크라이나가 1991년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새벽 브랜스크, 벨고로드, 쿠르스크, 레닌그라드, 크림 등지에서 우크라이나가 쏜 무인기 9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레닌그라드 주에 위치한 대규모 에너지 시설도 간밤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에 휩싸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한 지난해 대선에서 부정개표 의혹을 제기했던 정치범들을 석방했다고 현지 시간 엘라 시오날과 AFP, 브룸버그 통신 등이 24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이날 새벽 아메리코 네그라시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8명의 수감자를 풀어줬으며 다른 5명에 대해선 가택연금을 허용했다고 엔리케 카프렐리스 전 미란다 주지사가 X 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석방자 중에는 지난 베네수엘라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개표 부정 논란과 관련해 시위를 벌이다 붙잡힌 이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엘라 시오날은 전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28일 치러진 대선 투표 종료 6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 3선 확정을 발표했으나 야권에서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득표율 67% 대 30%로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 스페인어 망명한 에드문도 곤살레스를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선관위가 개표 창간을 거부하고 실시간 상황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맞물리며 부정선거 의혹으로 번졌고 서방 국가들 역시 마두로 정부의 불투명한 투 개표 행정을 강하게 규탄한 바 있습니다. 가브릴레스 전 주지사는 X에 오늘 많은 이들이 다시 사랑하는 가족을 품에 안았지만 여전히 많은 동료가 수감돼 있다면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적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표적 인권단체인 폴로 넬슨은 X에 21일 현재 816명의 정치범이 수감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24일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측의 압박 카드인 대러시아 제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는 테이블 위에는 제외되어 있지 않았다며 그러나 우리는 사안별로 어떤 조치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적절한 압박을 행사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었다면 이 전쟁은 7개월 전에 끝났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여전히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며 미국 대통령은 이 분쟁을 끝내고 압박을 가기 위해 남은 카드가 많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경제 제재뿐 아니라 러시아 석유를 구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도 포함하며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 구입하는 인도에 2차 제재 성격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빈스 부통령은 이를 협상의 방식이라고 조처하고 당사자와 대화하며 의견 일치가 있는지 보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난 몇 주 양측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일부 상당한 양보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톤 메릭 주 트리키의 미국 대사가 24일 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차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이넷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보도에 따르면 메릭 특사는 이날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나우 총리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레바논, 시리아 등지의 안보 사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베릭 특사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두고 있는 전략적 전초기지 타속구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미국 일본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방일 일정을 마치고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합니다. 특히 25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운명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대통령은 회담 전까지 준비에 온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시 작전권 전환 문제나 국방비 증액 등 민감한 사안이 거론될지 관심이 쏠리며 원자력 협정 개선을 통한 한미 간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이 언급될지도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양국의 경제통상 분야를 어떻게 안정화하느냐, 한미동맹을 어떻게 현대화하느냐, 어떻게 새로운 협력의 영역을 개척하느냐 등 세 가지가 주요 논의 주제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초반 국정운영 동력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조기 방문하는 것은 물론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을 비우고 이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등 정부도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에는 양국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1원 8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0원 00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3원 7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많고 곳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오레와 지역은 오후부터 강한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오후에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자수예술 전시한 내입니다. 자수예술은 북섬 자수 길드 회원들이 제작한 100점 이상의 독특한 직물 및 자수 선물 작품을 선보입니다. 자수 예술을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행사입니다. 8월 27일, 9월 3일, 9월 10일, 9월 17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에스토리 아트센터 214B 히비스커스 코스트 하이웨이 오래와 있습니다. 제8회 멀티 에스닉 댄스 페스티벌 2025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네팔 문화센터가 주최하는 제8회 다민족 댄스 페스티벌 2025입니다. 이 축제는 오클랜드 지역 여러 민족 공동체의 문화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축제 기간 동안 식료품점과 음식 가판대가 운영됩니다. 9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빅토리아 파크 98 뉴 몬트 스트리트 프리맨스 베이에서 있습니다. 성인들을 위한 무료 그림 창작 수업 안내입니다. 화려한 그림과 재미 그리고 웃음이 가득한 멋진 저녁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모든 미술 재료, 가벼운 다과 제공, 경험은 필요 없습니다. 상상력과 좋은 분위기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워크숍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16세 이상 참여 가능하며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보타니점 라이브러리 @ 오클랜드 council.govt.nz로 이메일을 보내 자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월 10일 금요일, 9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7시 30분까지 있습니다. 독서 간식 청소년 독서 동아리 클럽 안내입니다. 청소년 독서 클럽에서 무료 간식을 즐기고 최신 청소년 소설과 그래픽을 빌려보고 다음 청소년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금요일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마운트로스킬 라이브러리 546 마운트로스킬 로드 3 킹스에서 있습니다. 이전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